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네이와 3년 11월 14일 니가타 현민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마츠노 관방 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은 다음과 같이 인사했습니다. 내가 관방 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 마츠노 히로카즈입니다. 잊지 마라 납치 현민 집회의 개최에 있어 한마디 인사드립니다. 우선 오늘 현민 집회를 주최해 주신 니가타 일보사의 오다 사장님, 니가타 현의 하나즈미 지사님, 그리고 니가타 시의 나카하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니가타 현에서는 매년 행정기관과 민간이 하나가 되어 오늘 같은 현민 집회를 개최하고 계시는 것 외에도 강연회나 영화 등의 상영회, 사진 전시회 개최 등 납치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계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나오실 가족 여러분, 이즈미 교수님, 가오무라 씨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참가해 주신 여러분께서는 평상시에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이렇게 집회에 발길을 옮겨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77년 11월 15일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요코타 메구미 씨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납치된 지 44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메구미 씨는 가족과 재회도 일본 땅을 밟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는 메구미 씨를 비롯한 납치 피해자를 되찾기 위해 전신전력을 바쳐오신 요코타 시게루 씨가 따님 메구미 씨와의 재회를 이루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요코타 시게루 씨가 살아계셨을 때 따님 메구미 씨와의 재회를 실현하지 못해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에 계신 요코타 테츠야 씨와 함께 누님 메구미 씨가 다녔던 요리 중학교에서 해안까지 걸었습니다. 대신 취임일에 처음으로 메구미 씨의 납치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메구미 씨는 저와 같은 세대이며 개인적으로도 저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자 너무나 평범한 통학로에서 중학생이었던 매구미 씨가 납치되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으며 강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오늘 참가하신 매구미 씨의 어머님 요코다 사키에 씨와도 취임 직후에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얼마 전에 직접 뵙고 사키에 씨의 심정을 여쭈었습니다. 1978년 8월에 납치당했던 소가 히토미 씨는 2002년에 귀국하셨지만 같이 납치당한 어머니 미요시 씨의 귀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43년 동안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니가타 현에는 오사와 타카시 씨와 나카무라 미나코 씨를 비롯한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특정 실종자분들도 계셔서 지금도 가족분들께서는 재회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2002년에 5명의 납치 피해자가 귀국한 이후 한 명의 납치 피해자의 귀국이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천추의 심정으로 귀국을 기다리고 계시는 피해자분들, 가족 여러분께 저 자신 부끄러우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납치 문제 담당 대신으로 취임한 이후 납치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 특정 실종자 가족 여러분들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회에 가족 여러분의 오랜 고통과 슬픔을 다시 한번 직접 들을 수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 성과를 내달라는 절실한 심정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었습니다. 기시다 내각에 있어서도 납치 문제는 변함없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갖고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미국 측의 이해와 협력을 구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또 얼마 전 영국을 방문했을 때도 각국 정상과 회담해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계속해서 연계해 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 자신도 얼마 전 콜롬비아 부대통령과 만났을 때 담당 대신으로서 이 집회에 참가한다고 말씀드리고 납치 문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직접 부탁하여 콜롬비아 부대통령으로부터 전면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관련 국과 긴밀히 연계하면서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구출하는 것은 일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움직여야 할 문제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소신 표명 연설에서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맞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 지휘 아래 정부가 하나가 되어 전력으로 임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 실현에 대한 강한 의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도 도쿄에서 개최된 국민 대집회에 기시다 총리와 함께 출석해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해 국민 전체의 강력한 의지가 더욱 커지는 것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가족분들도 납치 피해자 본인도 고령자가 되어가는 가운데 이제 일각의 유예도 없습니다. 인정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귀국 실현을 위해 가족분들과 함께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인사로 하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판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석의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약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제가 살고 있는 도쿄는 최근에 기온이 낮아져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조선반도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만 청취자 여러분들은 긴 겨울을 무사히 보내기 위한 식량과 석탄 등의 난방연료는 충분히 확보하셨는지요?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근로감사의 날에 대해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은 지난주 23일이 근로감사의 날로 축일이었습니다. 근로감사의 날의 유래는 니남의 축제라고 합니다. 니남의 축제는 소난가에 전해지는 궁중행사의 하나로 일본 서기에도 기재되어 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존재했다고 합니다. 니남의 축제는 오곡 풍요에 감사하고 그 해에 수확한 새로운 곡물을 신에게 공양하고 천황 폐하 자신도 드시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즉 근로감사의 날은 근로 자체가 아니라 근로에 의해 초래된 농작물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로감사의 날은 1948년에 근로를 존중하고 생산을 축하하며 국민들이 서로 감사하는 날로 제정되었습니다. 근로감사의 날은 보통 날보다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집에서 요리를 하지 않고 가족이 외식을 하거나 온천에 가기도 하여 축일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유명한 신사에서 진행하는 니남의 축제에 참가하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도 북조선 출신 지인의 가족과 함께 단풍을 보기 위해 도쿄의 많은 공원 가운데 수림이 제일 많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요요기 공원으로 갔습니다. 54만 평방미터의 넓은 공원에는 나무들이 우거진 지역과 넓은 초원, 그리고 광장 중앙에는 크고 작은 분수시설과 여러 가지 색깔의 단풍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요요기 공원에는 1964년 도쿄 패럴림픽의 개회식과 경기장으로 된 육상경기장, 올림픽 기념의 숙소 등이 있습니다. 또한 넓은 공원을 돌아보는 데 편리하도록 어른용과 어린이용 자전거를 빌려주고 있어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어른들과 함께 공원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아주 좋았습니다. 북조선 출신의 지인은 북조선에 있었을 때에는 살아가는 것이 전부여서 단풍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없었지만 일본에 온 후 생활상의 어려움이 없어져 단풍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에 저도 동감하였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도 국민의 축일이 많은 나라입니다.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일본 국민은 아름다운 풍습을 키우면서 보다 좋은 사회,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쌓아 올리기 위해 여기에 국민들과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거나 기념하는 날을 정하고 이를 국민의 축일이라고 명명한다고 제정되어 있습니다. 북조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일본의 근로감사의 날을 소개하기 위해 자료를 찾고 있던 때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을 읽고 국민을 위한 따뜻한 내용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들도 축일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들으시면 일본에 대하여 북조선 당국이 선전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 놀라움과 함께 감동을 받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축일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간의 16일이 국민의 축일로 되어 있고 각각의 날의 취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축일은 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일본의 회사들에서는 주 5일간의 근무로 토요일, 일요일은 휴식이 많아 국민들이 관광 등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은 연간 축일이 10일 미만인데 봄과 가을 그리고 정산운동을 위한 총동원 때에는 휴식도 없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주민의 생활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국민의 축일과 주말의 휴식 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풍부한 물질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북조선 주민들도 일본 국민처럼 법률에 의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아 더 좋은 미래를 그릴 수가 있어 행복하게 사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근로감사의 날에 대해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일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베트남 선거의 후보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씨 그리고 야당 국민의힘의 윤석열 씨 이 두 사람의 대일촌적 일본에 대한 존재라는 것은 그 몇 가지 좀 토론회 기자회견 그리고 세미나랑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그 이 두 사람의 대일촌적이라는 것은 거의 좀 명백하게 알아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씨의 대일촌적을 좀 본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문재인 정권의 존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개선한다고 거기에 좀 이재명 씨의 좀 대일촌적의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은 좀 한국이 힘이 커졌다. 근력이 더 너무 그 강화되고 지위란 것도 향상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진전된 한국의 좀 지위란 것을 좀 부호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른바 이러한 관계란 것은 좀 재정립을 좀 해야 된다. 재구축으로 좀 해야 된다고. 거기에 좀 너무 힘이 들고 생각하는 것은 이재명 씨의 대일촌적의 좀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타케시마 문제인데, 이런 타케시마, 뭐 한국적으로서는 그 독도라고 말하는데, 이런 타케시마는 그 한국의 좀 연도라는 곳은 일본 쪽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본 쪽에서 거기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된다고. 1965년에 우리 이러한 그 전선화 했었을 때는 한국이 힘이 약하고 거기 극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도 좀 너무 작은 그 단계였기 때문에 이런 타케시마 한국 당이나라는 것은 일본 쪽에 좀 그 일본 쪽에서는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런 것은 지금 그 힘이 크게 되었던 한국이 이런 것은 좀 할 수 있도록 일본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 일본의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고 거기 좀 이제 이재명 씨 정책의 하나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좀 개선한다고 한다면 하나 더 좀 중요한 것은 그 이른바 투트럭 방식이라는 건데 그것은 역사 문제, 연도 주권 문제랑 그런 그 문제하고 기타 문제, 경제, 사회, 외교적인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은 좀 그 분리시키고 역사 문제 좀 너무 어려워서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도 존재 사회 외교적인 그런 협력이나 그런 것은 좀 추진하도록 한다고. 그것은 그 하나 이재명 씨 정책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한국 사이에 좀 군사 동맹란 거 뭐 반대하고 군사 협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한 삼국 사이에 하는 그런 안보 협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소극적인 입장으로 좀 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야당 후보랑 그 윤석열 씨의 대의를 전제를 한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우리 이러한 관계가 너무 악화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정책을 좀 바꿔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먼저 뭐 국내 정치에 대해 좀 일본 문제라는 것은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 다음에 특히 윤석열 쪽에서는 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2000년에 김대중 오부지 사이에 공동선언란 것은 만들었습니다만 이런 거 2000년 공동선언의 이른바 2.0라고 할까 새로운 확대 강화한 그런 버전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샤도우 외교랑 스내회담이 좀 착크할 수 있도록 양쪽이 스내가 착크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샤도우 외교도 다시 한번 해야 되고 고강 그 고급 그런 사이에 그 고강 협상란 것은 계속 진행되도록 좀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윤석열 씨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역사 문제, 경제 협력, 안보 협력의 그런 과제라는 것은 이런 것을 좀 다 만나된 포괄적 해결책이라는 것은 좀 모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역시 이재명 씨의 투트럭 방식이 하고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 협력을 하면은 이름이 한 삼국 사이에 하는 안보 협력을 한 것은 긴밀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전 이재명 씨하고 너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그 양 후보의 대일 전적을 한 것은 본다면 이재명 씨가 다음에 대통령 될 때는 뭐 계속 좀 문재인 씨의 그 존재를 좀 계속 개선할 가능성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를 좀 그 개선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뭐 그러나 윤석열 씨가 된다면은 완전히 문재인 씨의 존재를 버리고 새로운 존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다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3월 9일 날에 대통령 선거가 있겠습니다만 그 후에 두 달 정도는 준비 기간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 정책 좀 개선할 좀 준비 기간이 있는데 그때 정책이라는 것은 좀 다시 좀 수정하고 변화가 되고 현실적으로 나가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이제 만약에 이재명 씨가 다음에 대통령 되더라도 대일 정책이 그대로 문재인 정권과 그 같이 할 가능성이 많지가 않고 오히려 이재명 씨의 좀 특신적인 그런 이른바 현실적인 이른바 문재인 정권의 존재가 떠나서 하는 이런 그 새로운 존재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시 어떻게 될까라는 것은 주목으로 좀 우리가 돼야 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